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죄를 씻어주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언제 불렀던 기도요 찬송인지를 제목에 적어두었습니다. 51편 제목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심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읽을 때는 이때 이 시를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신약성경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하 이런 거 읽어보면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었어요. 어디를 가나 항상 승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싸우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항상 승리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까지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이방 세력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왕이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 내지는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과는 싸워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승리자로서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형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의 싸움에 실패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가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만 작은 유혹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책망하고 난 뒤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지었던 그런 시, 혹은 그 회개하면서 드렸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바세바와 동침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장면,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이요 얼마나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바세바와 동심하는 그 장면,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장면이요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보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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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표현입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을 때 비로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가만히 궁궐에 앉아가지고 다 사람 보내가지고 알아보고 사람 보내서 데려오고 그리고 사람 보내서 뭐 이렇게 하여튼 다 오고 가게 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다윗입니다. 아주 강력한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항상 모든 죄는요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그럴 때 죄짓기 쉬운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뭘 행동하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말하고 이거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인생이 되어야 그것이 성숙한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내 마음대로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능력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 늘 연약함을 짊어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그럴 때는 아주 멋진 인생이었어요. 그럴 때는 늘 승리했던 거죠. 그렇지만 인생의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을 때 그가 실패했고,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큰 범죄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51편을 읽을 때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다윗의 죄는요 바세바와 동심한 것도 죄지만 사실 더 무서운 죄는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자기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허물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이 사실 더 무서운 죄였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도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여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할. 이 피 흘린 죄가 있었어요. 바세바와 동침한 것을 넘어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여버렸던 거죠.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윗이요 단순히 실수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범죄하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죽인 우리아를 대신 이제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수혼 제도 중에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아내를 형제가, 가까운 형제가 취해서 이렇게 자식을 낳아주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아 죽고 난 뒤에 바세바를 데리고 왔을 때 다윗은 마치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을, 전쟁터에 죽은 장군을 자기 형제처럼 대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인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더러운 죄 혹은 그 가증한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왕인가 하는 것을 바세바를 아내로 삼으면서 과시했던 정말 고약한, 정말 가증스러운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이렇게 폭로하시고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책망할 수 있을 그것이 큰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덮으려고 하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고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셔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악하고 다윗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인생인지를 드러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것이 큰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고린도 교회 같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이게 연약한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뭔가 잘 잘난 척하고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쑥대밭이었거든요. 교회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되고 교회는 오히려 자기 연약함이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도 창피하지 않을 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모였는가 이거는 절대로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연약해도 괜찮고 흠이 많아도 괜찮고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잘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다 보잘것없고 다 연약한 사람이 은혜를 의지해서 모인 곳이 우리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왜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는요 이 종교적인 행위가 자기 연약함을 포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정으로 자기 연약함을 포장하고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해요. 종교적인 행위 뒤에 숨어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열정 이것보다 네가 어떤 인생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니까요.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읽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런 열정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 연약함을 감추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 과시하려고 하고 그 자기가 그런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스스로 세뇌하고 남들에게 막 과시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같은 사람 아니고 자기 연약함 가운데서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계속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 과시하려고 그래요. 큰 소리를 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은혜를 의지할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연약함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 과시하려고 할 때 그것은 병든 모습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씻으시고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요 포장하고 덮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함이라는 것은 씻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계속 기도하기를 오늘 보면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지워주시고 씻어주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웃을 저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웃을 저는 이렇게 피를 찍어서 뿌리기도 하고 물을 찍어서 뿌리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웃을 저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씻어줘야 지워져야 되는 거죠. 오늘 보면 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는 씻어지고 지워져야 해결이 되는 거지 덮고 포장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연약함을 덮고 포장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미성숙한 모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연약함은 드러나야 되고 연약함은 씻어져야 되고 연약함은 지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도소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 하면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 할 수 있어요. 의무는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일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신바람은 없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서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뭔가 정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움에 매여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기쁨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바람 나지 않는 신앙생활, 우리가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적인 일은 계속 할 수 있는데요, 하면 할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순하지 못해요. 자기가 계속 중요해요. 자존심 상할 일이 많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교회 안에서 자존심 상할 일이 많고요, 기분 나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있으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냥 뭐 상처받을 만한 일이 있어도 그냥 허허하고 웃어 넘어갈 수 있는데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죠. 내면에 여유가 없어서 속상할 일,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대응해야 되니까 마음에 계속 분노가 쌓여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영혼이 메마르고 영혼이 죽으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윗은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것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포장하고 그거를 덮고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나는 여전히 누구로부터든지 다 존대를 받아요. 이렇게 잘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큰 소리는 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은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은 덮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고 씻어지고 지워져야 해결이 되는 것인 줄 알아야 하고, 언제든지 우리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해야 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 정말 우리 안에 새로운 영, 주의 영 부어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 은혜의 감격을 회복해 주셔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은혜의 즐거움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